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8일 실시된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느 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P통신의 실시간 선거 통계 정보에 따르면 10일 오전 3시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184석을, 공화당이 20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석수에서 민주당은 8석을 잃었고 공화당은 6석을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전체 435석인 하원의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18석이 필요합니다. 상원의 경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조지아주 개표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재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확보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고 민주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하원에서 공화당의 압승, 즉 빨간 물결을 피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미국 국민들이 공화당이 나와 일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24년 대선에 다시 나설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내년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레드라인, 즉 용인 한계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시 주석이 중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믿는 것들을 이해하며 미국의 이익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들이 양측 간에 상충하는지를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무역, 전염병, 인권, 타이완 문제 등에서 상호 갈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이집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12일과 13일에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후 14일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15일부터 이틀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 일본 정상들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어제 이같이 확인하면서 새 정상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새 정상의 이번 만남은 북한이 최근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편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6월 스페인에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차의 절반을 잃었을 것이라고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밝혔습니다. 칼 차관은 지난 8일 국방 전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또 러시아가 대부분의 정밀 유도 무기들도 소진했을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차관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지상군의 80% 이상이 수렁에 빠졌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거대한 전략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앞서 점령한 전략 요충지인 남부도시 헤르손시 주둔 병력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명령은 러시아군의 생명을 구하고 강 건너 진지를 더욱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의회 다수당의 위치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대외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들이 13일 캄보디아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의 도발 문제를 둘러싼 다자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7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대외 현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하원 주도권 탈환이 유력한 공화당이 더욱 강경한 대외 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한 간 주요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9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승리 파티에서 지지자들에게 오늘 밤 우리는 2년 전에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발전했다며 우리가 하원을 되찾을 것을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Now tonight, we built upon those gains 2 years ago, and it is clear that we are going to take the House.
9일 오후 현재 미 MBC 방송도 이번 하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22석을,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현재까지 공화당이 207석, 민주당이 189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하며 공화당의 하원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100명 중 35명을 뽑는 상원 선거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한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방송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 49석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주법에 따라 내달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될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지형 변화로 인해 가장 주목되는 대외 주요 현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입니다. 의회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원에 대체로 초당적 공감대가 있지만 메카시 대표는 미국 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나약하다고 비판해온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위협에 더욱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선거 직전 발표한 미국에 대한 공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약하고 무능한 위치에서 미국의 안보를 관리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군 지원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군 투자, 중국 특별위원회 신설, 점증하는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들과 함께하는 힘을 통한 평화 행사를 공약했습니다. 의회 내 권력 지형이 변하면 미한 간 주요 현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법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일부 조항 폐기를 촉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폐기를 촉구한 조항은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과세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개정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치 지형 변화가 전통적으로 초당적 사안인 북한 등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의회 내 기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측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한 외교정책을 펴 북한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도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킴 하원의원은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왔고 특히 영킴 의원은 내년 하원 외교위에서 주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제에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가 더 노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온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군사위에서 차기 준비태세 소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인사입니다.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and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월츠 의원은 올해 중순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유의 뉴스 이준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북한이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한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미사일 약 35발을 발사한 뒤 나흘 만인 9일 오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남아를 순방합니다. 이딴 다자 외교 무대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정상들도 참석해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핵무력 강화 문제 등을 놓고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일에서 1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 또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등을 구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에 따른 3국 간 공조 대응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입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직 역사 화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없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북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미한 정상회담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한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아세안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한국 정부의 지역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실장입니다.
11월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후 곧바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 즉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한동맹의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지만 한국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미중 갈등 현안인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담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 그리고 항행의 자유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기술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오해도 충분히 불식을 시켰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12일 열리는 이번 아세안 플러스 3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도 참석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 회의와 별도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한일 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순방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선 이 자리가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만큼 지역적, 국제적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4일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에 참석합니다. 15일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과 에너지, 안보, 보건 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G20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서 시 주석과 어떤 만남이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다양한 대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중국 정상과 만나면 북한이 도발과 추가 핵실험에 나서지 않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행보를 일정 부분 다자시킬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또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자리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계속 그 문제를 환기시켜주는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주석의 G20 참가는 3연임 확정 이후 첫 다자 외교 무대 등판입니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이딴 도발 그리고 이에 대응한 미한 확장 억제 강화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시 주석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수위로 발언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군은 최근 실시한 미한연합공중훈련을 통해 작전 전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한연합방위태세를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범위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계속 훈련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 지터 주한미 7공군 대변인은 미한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터 대변인은 9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훈련은 연합항공작전의 작전과 전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질런트 스톰은 매우 어려운 시나리오에서 한국 측과 함께 계획 실행하고 보고를 들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귀중한 훈련 기회는 동맹국 간의 신뢰, 역량과 결속력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터 대변인은 미한 공군은 합동훈련을 통해 훈련 기간 중 24시간 근접 항공 지원, 방어 제공, 긴급 항공작전 등 주요 항공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한 연합공군이 이번에 연례 훈련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600개 출격하는 동안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는 실시간으로 연합군을 통제하면서 전시 능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터 대변인은 군 당국자들과 부대와의 공조 덕분에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가 마지막 날 한국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5일 B-1B 랜서를 동원해 비질런트 스톰 기간 중 한국 공군 전투기 F-35와 양자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 당초 4일까지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지터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일에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범위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계속 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한국공군과 미 육해공, 해병대 등에서 항공기 약 240대와 수천 명의 병력들이 참가했습니다. 미한이 이 같은 규모의 대규모 연합공동훈련을 수행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일본과의 연합공동훈련에 동원됐던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여전히 괌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포착됐습니다. BOA가 프레닐랩스의 9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B-1B 랜서 두 대는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 야외 계류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B-1B 특유의 두껍고 긴 동체가 선명하고 과거 계류지와 동일한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뤄 해당 기체는 모두 B-1B 랜서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 공군은 한반도 시각으로 5일 오후 한반도 상공과 일본 상공에 각각 B-1B 랜서 두 대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B-1B 랜서는 한국과 미군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여했으며 이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도 공동훈련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난 지 나흘 뒤인 9일까지 여전히 영내에 머물고 있는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의 3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달해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 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더 연장했는데 이 결정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B-1B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은 지난 5일 B-1B 랜서의 한반도 전개 당시 항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인 에어크래프트 스포츠에 따르면 타이거 37과 타이거 38을 호출 부호로 사용하는 B-1B 랜서 두 대는 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곧바로 북서쪽으로 날았습니다. 이들 두 대는 이후 제주도 남단 해상까지 비행하는 모습이 관측됐는데 한반도와 괌 사이 지점에선 한 차례 공중급유를 받은 흔적도 남겼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면서 북한이 즉각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주재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은 최우선순위의 비확산 현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목표로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all destabilizing actions in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모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한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대화의 길로 돌아오고 핵 확산 금지 조약과 IAEA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EU는 심각한 우려 사안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EU condemned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ctivities, which are a matter of grave concern. It is highly regrettable that the DPRK has not.
스쿠그 대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며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협상에 복귀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IAEA의 북한 복귀를 위한 추가 조치의 기초가 될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apan strongly urges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시카네 대사는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아도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표부의 아리안 스파스 정치 참사관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계속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지역과 전 세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lbania is deeply concerned over the DPRK's continuous violations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ough sustain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스파스 참사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며 IAEA 안전 조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호주와 리투아니아도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 회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IAEA는 올해 7월에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일부 핵시설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활동이 계속되거나 추가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021년 IAEA 총회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관찰한 활동 중에는 핵실험장이 다시 열렸고 시설들이 가동됐으며 영변 핵시설의 건설 활동이 이어졌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감스럽고 깊은 골칫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고도의 준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는 최근 제출된 IAEA 보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IAEA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을 포함한 IAEA 관련 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IAEA의 연례 보고서와 유엔 총회의 IAEA 보고 결의를 배격한다며 미국과 추종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IAEA가 매해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AEA is submitting report every year
to the UNGA, which include contentious unilaterally talking.
김 대사는 북한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북한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동자로 폄하하려는 사악한 선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최근 독자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유엔 조치를 이행하고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U 대변인은 9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 등을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EU법으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지난 4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무기 개발과 과정에 관여한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EU의 제재를 받고 있는 개인은 63명, 기관은 13곳입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는 데 대한 EU 차원의 제재 관련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제재나 절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이 같은 논의는 기밀사항이라면서도 우리는 필요한 경우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들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8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항공 고려항공의 중국인 관계자 2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게 가상화폐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기업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재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핵분열성 물질 생산 후 다음 단계는 플루토늄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될 것이라며 관련 시설 확충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울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9일 VOA에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를 통해 영변 핵시설 관련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인근 구룡강으로 배출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이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of all, the 5 megawatt reactor seems to be producing new plutonium.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은 원래 원자로 가동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탑을 사용했지만 지난 2008년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폭파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3년쯤 원자로 개조를 통해 구룡강 물을 끌어다 냉각수로 활용하고 이를 다시 강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원자로를 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출수 확인은 분명한 원자로 가동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 핵연료봉 제조공장과 우라늄 농축공장 지역의 이산화 우라늄 변환 시설에서도 증기 배출이 목격된 것도 핵분열 물질 생산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And then the other signatures which tell that there are more fission material produced when you go to the
이산화 우라늄 변환 시설에서 배출되는 증기는 우라늄 정광에서 우라늄을 분리해 회수할 때 발생하며 이렇게 얻어지는 핵물질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새 핵연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원료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라늄 변환 시설에서의 모든 활동은 새로운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차량이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원료로 보이는 물질을 실어나르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점도 영변 핵시설 내 핵물질 생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한 뒤 다음 단계로 플루토늄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then the next important step probably is the startup of the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현재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보다 4배 정도 많은 연간 30km 정도의 플루토늄이 추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실험용 경수로의 설계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실험용 경수로 가동 시 생산된 플루토늄 사용을 위해 플루토늄과 사용 후 핵연료를 분리하는 방사화학실험실의 전처리 공정을 실질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속적인 작업 정황이 관측되고 주변의 부대 시설 등 추가 건축을 위한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일부 활동을 개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the main emphasis is that they are maintaining the Yeonbyon. They are probably upgrading some of the activities.
특히 완공도 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묵혀둔 50메가와트 원자로나 기타 핵연료 제조 공장들을 해체하거나 보수하는 정황이 다수 목격되는 것은 북한이 용도 변경이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해체나 건축 등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변화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민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관찰한 결과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방사화학실험실, 우라늄 농축공장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에서 지속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인근 구룡강으로 지속적으로 물이 방출되는 것은 원자로가 지난해 7월부터 계속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오가는 다수의 차량 움직임이 포착된 것도 핵물질 생산과 관련해 모종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팔로스는 또 영변 핵시설 단지 내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건축과 보수 등 공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낡고 버려진 건물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소규모 새 건물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주변 핵심 시설을 더욱 고도화하고 현대화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리킨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내건 것은 체포보다 불법 금융활동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곽기성과 공범들의 불법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곽기성에게 내건 보상금은 그의 소재나 체포, 유죄 선고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금융 차단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곽기성이 작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내건 배경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정의에 대한 보상은 곽기성이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제공을 계속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위반한 곽기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곽기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에 운송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국무부가 보상금을 내건 지 이틀 후인 5일 성명을 통해 곽기성은 2021년 4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수사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런 상황을 미국 측과 1년 넘게 공유해왔음에도 국무부가 보상금을 내건 배경에 관해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9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정의에 대한 보상은 곽기성과 공범들 그리고 네트워크의 불법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로는 곽기성의 공범들, 대북 유류 운송과 전달, 북한을 지원하는 유류와 기타 재화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그의 선박들, 북한을 대신한 그의 불법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들과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제보 등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곽기성이 싱가포르에서 체포됐거나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담당 기관인 FBI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곽기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싱가포르 경찰이 국무부에 500만 달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의에 대한 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정부 소속 관리들이 공적 임무 수행으로 얻은 정보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며 다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천은 사안별로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상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FBI 등 미국 수사당국 또는 해외 미국 대사관이 먼저 보상금을 받을 개인을 추천해야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미 국무장관의 재가와 법무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법을 위반한 곽기성을 향후 미국으로 송환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법무부가 답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경찰은 곽기성이 2001 싱가포르 유엔법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여권은 상무부에 압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미국 검찰의 몰수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 의사를 밝힌 피고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별도의 재판 없이 문제의 암호화폐가 미 국고로 귀속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미국 검찰의 몰수 소송이 제기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피고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법원 서기관실은 8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 대상인 암호화폐 계좌 33개의 소유주 등 관련인이 검찰의 소장에 답변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월 8일부로 피고의 궐석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계좌와 연결된 이메일과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해 이번 소송 사실을 알렸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엔 추가로 확보한 33개의 계좌와 연계된 이메일 주소 14개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도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 서기관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법원 서기관실의 확인을 토대로 궐석 판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미 검찰이 몰수를 추진해온 암호화폐 계좌는 1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분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계좌 내 암호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치의 도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미 검찰이 계좌 몰수를 통해 이들 피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OE가 해당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에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BOE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외국 미사일 기술과 암호화폐 해킹에 집중하고 있다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판적인 언론이나 종교단체도 침투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북한 연계 해커 조직들이 올해 주로 외국 군수, 항공업계의 산업기술 절도, 암호화폐 해킹, 그리고 북한의 비판적인 언론사와 종교단체 침투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일 공개한 디지털 방어 2022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이는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정의 우선순위로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요 연설들에서 방어 역량 구축, 어려운 경제 개선, 내부 안정 보장 등 3대 우선순위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가 지원 행위자들이 취한 행동들은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이버 활동이 이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 징크와 세리움이 해외의 미사일 기술이나 방어 기술을 빼내기 위해 한국 등의 군수 및 항공우주산업 기업들을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북한이 역대 가장 공격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착수하면서 북한 연구자들이 자체 방어 체계와 상대방 기술 진전에 맞설 대응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이버 간첩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인 징크와 세리움은 MS가 임의로 통칭하는 이름이며 실제 명칭이나 규모 등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해커 집단 라자루스의 하위 또는 연계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연계 해커 조직 코페르니시움이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페르니시움은 북한의 힘든 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을 목표로 삼았고 종종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탈북민이나 반북 활동가들이 자주 출연하는 언론사, 그리고 북한의 비판적인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 등도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의 침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니콜라스 위버 국제 컴퓨터 과학기관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9일 VOA에 북한이 단지 경제난 해소뿐 아니라 미사일 개발 등을 위해서도 해킹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위버 연구원은 북한이 벌어들인 돈이 정부 지출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들의 정부 지출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북한 해커 조직이 훔친 암호화폐가 미사일 개발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버 연구원은 올해 초 북한이 막대한 금액을 해킹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게임의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 해커들이 지목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킹한 암호화폐 가운데 얼마나 현금으로 환전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위버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연계 해커 조직 라자루스는 올해 상반기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의 암호화폐 전송 네트워크 로닌을 해킹해 환산가치 약 7억 달러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훔쳐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오늘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유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영양실조가 북한 결핵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장기간 국경 봉쇄로 북한 내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을 30개 결핵 고위험국 가운데 하나로 재지정했습니다. WHO는 27일 공개한 2022년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북한을 결핵과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다재내성 결핵 모두에서 고위험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두 부문 모두에서 고위험국에 속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등 17개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전체 결핵 환자 수는 전년도보다 2천 명 감소한 13만 3천 명으로 인구 10명당 513명이 결핵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북한에서 결핵 관련 보고가 93,597건 있었고 결핵에 따른 사망률은 17%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60%, 여성이 35%였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45세에서 54세 사이 남성이 가장 많았고 이어 35세에서 44세, 25세에서 34세 남성이 결핵에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영양실조로 꼽혔는데 전체 환자 가운데 약 7만 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흡연과 과도한 음주, 비만도 결핵 환자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올해 결핵 퇴치 예산을 지난해와 동일한 4,70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국내 조달이 13%, 국제사회 지원이 3.8%로 부족분은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의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온 한 구호단체는 27일 BOA에 북한의 정확한 결핵 관련 통계를 검토할 외부 인력에 전무한 만큼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보면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 전년 대비 북한 내 결핵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원 물품이 반입되지 못하면서 결핵 진단기가 부족해 환자를 식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한 명이 매년 10명에서 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며 환자를 찾아 치료하지 않았다면 집단 전파로 이어지는 등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결핵의 주요 근본 원인이 영양실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민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결핵 사망자를 160만 명으로 추정하고 결핵 사망자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결핵 사망자의 3분의 2 이상이 인도와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 8개 나라에서 발생하는 등 결핵 고위험국의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의 연간 결핵 사망자 숫자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9년 140만 명에서 2020년 150만 명으로 늘어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에 따른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꼽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주목하는 이 해역에서 이루어진 불법 환적은 올해 BOA가 파악한 것만 27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선박 두 척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이들 선박은 길이가 각각 90m와 50m로 더 긴 선박의 앞부분에 다른 선박이 선체를 밀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물론 이번 접선을 통해 두 선박이 제재 품목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이들 선박이 서로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뷰이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2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한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27건으로 늘어납니다. 구름이 많은 날은 위성사진 판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선박 간 환적은 BOA가 파악한 27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483년 11월 10일 면제부에 관한 95개조의 논제를 발표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던 어느 날 자신의 친구와 도보 여행을 하던 중 친구가 벼락에 맞아 숨을 거두자 그 충격으로 법률 공부를 접고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회에 들어가 가톨릭 사제가 됐고 신학 공부를 계속해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제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죄가 말끔히 사라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면제부를 판매하는 등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면제부에 관한 95개조 조항을 발표하고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황청의 면제부 판매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마틴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면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일반인들이 쉽게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이후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에 퍼졌고 이는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775년 11월 10일 미 해병대가 창립됩니다.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서 두 개 대대의 해병을 양성하는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이 결의안으로 인해 대륙 해병대가 창설됐고 이날이 미국 해병대의 창립일이 됩니다. 대륙 해병대는 해상과 해안 양쪽에서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가진 보병 부대로 부대 창설 이후 해병대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미국 독립전쟁과 독립전쟁 후 이어진 무력 충돌 기간 동안 해병대의 고유한 차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무엘 니콜라스 대위가 독립전쟁에 참전한 것이 미 해병대 참전 전투의 시초이며 잠시 해산됐다가 독립전쟁이 끝난 뒤인 1798년 해병대는 재창설됐습니다. 미 해병대 최초의 해병대원들은 술집인 텐 터번에서 모병됐습니다. 20세기 중반 미 해병대는 상륙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연구기관이자 세계적인 상륙전 실행자가 됐고 해외 분쟁 발생 시 촉박한 시간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륙전 능력은 미국 외교정책의 시행과 실행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됐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또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한 VOA 방송.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